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의 명령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16장에서 말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좀 달라요. 앞에 일곱 인의 재앙과 또한 일곱 나팔의 재앙과는 좀 다릅니다.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에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위와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온 땅과 하늘, 바다에 광범위하고 전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 재앙들은 그 재앙들을 통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귀와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그 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공의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이 세상, 주님을 떠난 이 세상,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들이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퍼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피처럼 변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와 같이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해에게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사람들이 그 해에 태워 죽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의 왕자,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세상, 우리 말씀을 나눴죠? 다스리는 제국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둠과 혼돈의 세계로 변했습니다. 그 나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의 혀를 깨물 만큼 극심한 고통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재앙들인 것 같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불과 어둠의 재앙, 어둠이 임하는 재앙. 이 재앙들은 우리가 어디서 본 재앙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재앙들이에요. 어디서 겪었죠?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 물이 피로 변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어둠이 임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파라오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출애굽에 있었던 재앙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조명하며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은 회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 앞에서 멸망시키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재앙 아마겟돈에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우리가 최후의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아마겟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부어지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국경을 의미했습니다. 강으로 이 국경이 나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국경이었던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적의 군대가 침범하기, 들어오기 너무나 용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로마 제국의 방위선이 무너지겠구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군대가 밀려오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제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제국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이제 심판과 멸망을 받아 무너지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아마겟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하면 최후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화가 배려나가지고 아마겟돈 하면 뭐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막 생각을 해요. 브루스 윌리스가 가서 막 세상을 구하고, 그거 아닙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그 말은 하르마기도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운틴 오브 메기도, 한국말로 하면 무기토 산, 정확하게 읽으려면 아 메기도라는 말이 바로 이 한국어 성경에 아마겟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뭐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지도 잠깐 보면 저기예요. 왼쪽 편에 보면 메기도라고 써져 있는 지방이, 지명이 저기입니다. 잠깐 봐도 예루살렘하고 참 가깝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메기도일까? 저기 비아 메리스라고 적혀져 있는 그 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저기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동방에서 뭐 아시리아 바벨론이 세력이 커지고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아니 동쪽으로 진출,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저 길을 따라서 진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그리스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제국이 커졌을 때 저 길을 따라 이집트를 정복했고, 이집트가 커지면 저 길을 따라 다시 동방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 저 메기로 지방입니다. 저기에 요새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 했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저 요새가 무너지면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아 메기로, 하 메기로라는 그 지명이 의미하는 바는 저 지역에서, 저 조그만 지역에서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메기로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듯이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뭐 아마겟돈 그런 뭐 최후의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저 지명이고 저기에 최후의 전쟁이,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자기의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큰 소리가 나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큰 우박이 하늘에 떨어져서 섬과 산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는 정말 유성 같은 게 떨어지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학자들은 아 전쟁이구나 라고 거의 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박과 같은, 요한이 볼 때는 우박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미사일과 포탄이 떨어지고, 떨어졌을 때 산이고 지형이고 모두 다 바꾸어버리는 최후의 전쟁을 요한이 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의 멸망입니다. 용에서부터 나오는 새 짐승, 새 제국,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말 그 사단이 지배하는 제국의 사람들이 전쟁을 할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태양이 이글거리고, 그래서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그래서 곡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합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결국 전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시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를 보시면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입니다. 저거 1.5도씨라고 하는 것에 한번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시간이 나와 있죠. 7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시계예요.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탄소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7년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1개월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아서, 만약에 인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면 7년 7개월 되면 티핑 포인트, 거기를 넘어가게 되고,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지구가 복원력을 잃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인류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언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하와이에 폭설이 왔어요. 콜로라도는 너무 더워서 눈이 없습니다. 정말 크리피할 정도로, 뒤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저 시계가 가르치고 있는 건 1.5도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더 오르는 그 시간이 7년 7개월 남았다고 얘기해요.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판, 그 종말,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아,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이거 성경이 언제 쓰여질지도 모르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인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인류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은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안 믿겠다 라고 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든, 밖에 나가 보니까 뭐 날씨도 선선하고 세상 종말이 올 것 같지 않은 감정이 나한테 아무리 들어도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종말은 옵니다. 시작이 있었듯이, 출생이 있었듯이 끝은 있는 것이고,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시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도둑같이 그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류 멸망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살아갔던,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318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이 되고 그것이 심판이겠지만,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6장의 핵심, 1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멸망할 거야, 저렇게 멸망할 거야, 이런 전쟁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 심판의 날을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깨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벗어버린 채로, 그러나 아무런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 입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판사 옷을 입고,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겠어 라고 하는 증언을 듣는 사람, 숨길 수 없는 사람, 소금과 등불처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리뉴 시키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입니다.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예배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가 죄 가운데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살려 하지 않는 나, 깨어있지 않으려 하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 하는 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나입니다. 정말 가만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저 사람보다 내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마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 지가 뭔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말씀과 은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깨어있지 못하도록, 너무나 익숙한 죄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죄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다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기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삶으로부터의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한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간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올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문을 나가고 내 삶 속에 돌아갔을 때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주님 앞에 깨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보고 인사말을 쓰고 얼마 안가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고 확산하는 것을 보면서 다 읽으셨죠. 그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심에 대해서 썼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허락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류에게 드러내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방심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백신을 맞고 아무리 잘해도 방심하면 정말 바이러스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다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신앙은 병들고 죄된 삶은 확산합니다. 나 혼자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 나와 살을 맞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게 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도 안 됩니다. 한국에 보니까 한 부부가 거짓말하여서 그것도 목사 부부가 거짓말하여서 온 도시가 바이러스의 공포로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 거짓으로 사는 것 더 이상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정말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웃음 짓고 있다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병들고 아프고 죽어갈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 거짓말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정말 더러우면 그 더러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인 것처럼, 그리고 정직함이 이 전염병을 종속시키는 열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멈추고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서는 길만이 죄된 삶을 멈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저는 더욱더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세요? 인간이 할 수, 어떻게 할 수 없는 기후 변화, 인간이 맞닥뜨렸지만 정말 지겹도록 없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에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한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인류가 너무나 자기 스스로 알아채릴 만큼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주님 앞에 깨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다시 거짓으로 살지 말고 정말 정직함으로,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본향을 향해,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